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남중국해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해양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고위급 원격회의에서 중국을 향해 남중국해에서 선박간 위험한 주업뿐 아니라 영유권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도발적인 행동을 목격해봤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은 자신의 해양자원에 접근하려는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 분명히 우려한다며 중국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중국의 불법적 해상활동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면 모든 곳에서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다이빙 유엔 주재 중국 자석대사는 블링컨 장관의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다이 자석대사는 미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을 비준하지 않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양 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키바 다키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이 어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 중국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설리번 보좌관과 아키바 국장이 중국의 도전과 한반도 비핵화,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 등 다양한 국가안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를 포함해 역내 다자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블링컨 장관과 아키바 국장이 자유롭고 포괄적이며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동중국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도 반대하고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과 운항의 자유를 포함해 평화와 안정, 합법적 상업,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과 정부 간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 사흘 동안 최소 27명의 어린이가 숨졌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어제 성명을 통해 칸다하르, 쿠스트, 팍티아 등 3개 주에서 정부군과 탈레반 간 교전으로 최소 27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136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많은 소년과 소녀들이 아프간에서 그들의 가족 등에 대한 잔혹 행위들을 목격하면서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이들이 유년 시절 이런 악화하는 갈등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전이 완전히 끝나야만 아프간의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아프간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면서도 미군의 철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아프간의 악화하는 안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7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이 조만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어제 보도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이 대선 1주년을 맞아 열린 대담 프로그램에서 후임이 올 것이고 아주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이라며 다만 자신이 언제 떠날지는 추측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또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를 내세우지도 않을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으로 성장할 만한 후보가 15명에서 20명 정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벨라루스 정권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루카셴코 벨라루스 정권의 인권과 민주적 열망에 대한 공격과 국경을 초월한 탄압과 부패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과도정부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초모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 암살 시도는 군부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외교부는 어제 국영방송을 통해 밝힌 성명에서 초모툰 대사의 암살 계획은 미얀마와 관계가 없다며 이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초모툰 대사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반역자이며 반역죄로 기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 법무부는 초모툰 대사를 상대로 중상을 입히거나 살해하려고 공모한 혐의로 뉴욕에 거주하는 미얀마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얀마 나우 등 현지 매체는 해당 사건이 미얀마 군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가택연금 상태에서 부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변호인단은 군부로부터 국내외 언론의 접견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인 미얀마나우는 어제 보도에서 군부가 지난 5일 양곤에 있는 수치고문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을 모처로 데려가 이같이 지침을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 연합훈련 사전 연습 시작에 맞춰 미국과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수장들이 한반도에 대한 인도주의적 계획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나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무반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 최고온은 21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 내지 4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 연합훈련 사전 연습이 시작되는 날에 맞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담화를 내고 미국과 한국을 함께 맹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향후 움직임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군사당국이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 연습을 시작한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대내관영 조선중앙TV 등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국과 한국군이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 군사연습을 개시했다며 한국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밝혀 담화 내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임을 시사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합동 군사연습은 북한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핵전쟁 예비연습이라는 데 침략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이라며 전쟁 연습이 미국과 한국을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에 대해선 현 미 행정부의 외교적 관여와 존재 조건 없는 대화란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며 국가 방위력과 선제 타격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미북 정상 간 대화 이후 언급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려면 미국이 한국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화근이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부부장 담화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 측의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본다며 향후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최근 양 정상 간 친서 교환 과정에서 확인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향한 의지가 존중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남북통신선 복원 이후 김 부부장이 연이어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것은 사전에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신들의 차기 행보를 위한 명분으로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활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명분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제 한국이나 특히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자위력이라는 명분 하에서 군사력을 보여주겠다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뜻임을 드러낸 담화를 통해서 미국을 정면으로 비난한 대목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교착 장기화에 불만이 커진 북한이 대미 압박으로 태세를 전환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감을 환기시키려는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담화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제안한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하면서 대화 재개를 바라는 한국 정부에겐 배신감을 드러내며 대미의 설득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행보는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기조가 단기간에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게 미국을 설득하라는 일종의 임무 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담화가 한동안 북한의 요구사항에서 빠져있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다시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이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미국에 거꾸로 대화의 문턱을 높임으로써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한반도의 긴장 고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주한미군을 건드린 거는 앞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우여곡절 끝에 비핵화 협상이 재개가 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이제 조건으로 내세우겠다라는 걸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죠. 이전에는 뭐 연합훈련 중단, 또 전략자산 전개 중단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북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 정도의 요구도 미국이 받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화근인 주한미군 철수를 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범철 센터장은 이번 담화는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이전에 나왔던 김 부부장 담화와 무게가 다르다며 연합훈련 기간 중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나아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같은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배신감을 강조한 것은 연합훈련 중단을 대화의 기본 조건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라며 통신선 복원으로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던 남북관계가 다시 갈등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신뢰의 첫 조치로 했던 조치가 바로 이제 모든 통신선 연락 망을 복구하는 거였는데 그 신뢰가 이제 무너졌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면은 결국 그 첫 조치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마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폐지 조치 그리고 국제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철거 조치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미한 두 나라 군은 10일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의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본 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 등을 고려해 전반기 훈련보다 참여 인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시 작전통제권은 두 나라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돼야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 미국과 한국이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Nothing's changed about our need for readin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desire to work in lockstep with our ROK allies.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준비 태세에 대한 우리의 필요와 준비 태세를 개선하고 강력하게 유지하는 훈련 체제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과 보조를 맞춰 협력하려는 우리의 바람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앞서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한국과 보조를 맞춰 이런 결정들을 내렸다면서 이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make these decisions, as I've said, many, many times before, in lockstep with our ROK allies, and that's not going to change.
이보다 앞서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 VOA에 현 시점에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면서 미한 연합사령부 방침에 따라 계획돼 있거나 실시된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한 연합훈련이 사실상 1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9일 한국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한 군 당국은 10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연습을 진행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 본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미한연합사의 최우선 순위는 병력보호라면서 모든 미한훈련은 한국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예방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을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합동 방어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합훈련은 미한 쌍방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전시 전작 통제권과 관련해선 양국 간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면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 군대와 국민,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한 시간표를 공약하는 것은 우리 군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군대와 국민,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미한연합사의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현재 상황을 전쟁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라고 밝히면서도 국경 봉쇄를 이어가는 것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북한 내 외화 부족이 국경 봉쇄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국장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현재 상황을 전쟁에 비유하는 등 연일 어려움을 국내외적으로 밝히면서도 국경 봉쇄를 풀지 않는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차단 외에도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퍼 선임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1990년대 후반에 끔찍한 기아도 견뎠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시키면서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 내부에 반대 세력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권 지도부를 결속하고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난관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변함없는 충성심을 유도하고자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퍼 선임국장은 이 같은 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상황을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과도 비교하며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국가적 자존심을 느끼게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정권은 현 상태에서 국경 봉쇄를 풀 경우 거시경제의 혼란을 막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국경 봉쇄는 부분적으로 코로나 감염증 대처와는 상관없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정권이 통화정책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경을 다시 열게 되면 주민들이 대량으로 수입을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예전과 달리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쌀이나 옥수수를 사들이기 시작해 달러나 위안화와 같은 외화의 유출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을 북한 정권은 바라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입보다 수출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면서 국경 봉쇄를 통해 북한 정권은 무역 수지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with the border closure, they basically have 브라운 교수는 국경 봉쇄로 외화 유출, 무역 적자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됐지만 국경 봉쇄를 풀어버리면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드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북한이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식량 수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외화 부족을 꼽았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제재로 인해 석탄이나 직물 등의 수출이 제약을 받으면서 북한 정권이 외화를 벌이는 데 지장이 생겼다면서 이로 인해 수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또 주민들이 보유한 외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벌이기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배순 전 고문은 말했습니다.
백승성 고문은 북한 정권이 그나마 갖고 있는 외화도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석유 수입 등에 사용했을 것이라며 외화가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 식량을 수입할 자금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런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이 외부의 인도주의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식량 수입도 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의아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계속 식량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북한이 1990년대 후반 기아에 직면했을 때 계속 상황을 부인하다가 외부 지원을 받기 직전에야 인정했다면서 지금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적국을 포함한 외부의 지원을 받아들일 명분은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북한의 태도가 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내다봤습니다. 키스루스 전미 북한위원회 사무총장도 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이 외부 지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보건성이나 외무성에서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한 채널을 만들어가는 절차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규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수장들이 한반도에 대한 인도주의적 계획을 모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지원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무반응을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또 투명한 분배 감시가 보장된다면 미국이 직접 지원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현재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북한의 무반응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VOA에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임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북한 쪽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nly way we're going to get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is if Kim Jong-un accepts it and allows it. And so that's really the driving factor. I think that the top diplomat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really concerned with the ongoing situation.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이 받아들이고 허락해야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할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외교 수장들은 현재 북한 내부 상황과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돕고 싶은 진정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은 6일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에 대한 인도주의적 계획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두 나라는 국장급 협의에서도 인도적 협력 전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도 6일 VOA에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제안이 임박했을 수도 있지만 관건은 북한의 수용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for now the North Koreans are signaling that they don't really want any food aid. They really don't want anything for anybody right now. In fact, the latest signals they've sent to even talk to the United States.
카자니스 국장은 북한은 현재 누구로부터도 어떤 지원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심지어 미국과 단지 대화를 하기 위한 대가로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도 김정은이 주민들의 고통을 이용해 제재 완화를 받으려 할 뿐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으려고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야당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 일부를 조정 또는 유예해서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해줘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대해 수미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6일 VOA에 한국이 현재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iving humanitarian aid or potentially helping out with vaccine, this is not a surprising development from a South Korean perspective. President Moon does not have a whole lot of time.
대리 연구원은 한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나 코로나 백신 공급에 나서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품목도 아닐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숙임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한국은 북한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좋은 구실과 타당한 이유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 were probably looking for the right pretext to, you know, a justification to reach out to North Korea. We understand that it was Kim Jong-un who ordered the line.
김 연구원은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은 김정은의 요청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올해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한국이 기다려왔던 기회의 창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분배 감시 조건만 충족된다면 바이든 정부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직접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현재 미국의 직접 지원 계획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Well, I think that we would provide direct aid if it is transparent, if it will be provided with the normal international standards, if it can be certified.
맥스웰 연구원은 필요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된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전용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에 직접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설 것 같다며 UN 세계식량계획과 세계보건기구 코백스를 통해서도 지원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숙임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미국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분배 감시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want to exte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but we're
김 연구원은 또 미국은 현재 교착 상태인 비핵화와 인도주의적 지원이 연계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라며 두 가지가 연계되면 도덕적으로 까다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도 분배 감시 요건이 충족된다면 바이든 정부가 대북 직접 지원에 나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이 현명하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핵화 협상을 분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바람은 있겠지만 지원을 지렛대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옳은 일이며 미국이 지키는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제재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에 대한 3자 제재 등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약자에게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식의 제재 체제는 처음부터 나쁜 생각이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북한에 대해 총 4건의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응한 이 결의들로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 등 광물을 비롯해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히던 섬유 제품과 수산물 등의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또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던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정제유의 연간 상한선이 그어지면서 유류 수급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처럼 지난 4년간 이어져온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외 무역을 90% 이상 줄이고 송금과 같은 단순한 활동마저 어렵게 만드는 등 북한 경제에 제약을 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재의 주 목표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멈추지 못했고 북한이 기존 제재를 회피해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늘리는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로이터통신과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언론들은 다음 달 공개를 앞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초안에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가고 있고 기술 고도화를 위해 관련 부품과 기술을 입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6월 북한의 핵활동이 여전히 심각한 우려사안이라면서 영변 등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신문이 9일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짚어보는 장문의 분석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신문은 일부 대북 제재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여전히 가상화폐 절취와 수익성이 좋은 사이버 범죄를 포함해 제재를 회피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를 인용해 제재가 이미 비밀스러운 국가를 더 안으로 숨게 만들었고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 보유량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에 가해진 무거운 경제적 압박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단절시키고 정보와 생각들의 유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은 제재 이외에 북한을 구속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가 최선이 아니며 제재가 작동하지 않고 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안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The assumption seems to be that there's a good answer and that sanctions don't work and they may not be very effective.
매닝 연구원은 핵 확산이 핵심 문제라면서 어느 한 나라가 재원과 정치적 동기를 갖고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결심하면 이를 막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제재의 반대 개념일 수 있는 유인책도 제재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며 북핵 문제 해결의 실패가 제재 때문이라는 분석을 반박했습니다.
We've seen what a different approach looks like and that has not been effective either. Providing North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제재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만 작동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제재가 다른 조치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여러 도구 중 하나로 인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o sanctions like military deterrence, like diplomacy, like information operations.
제재는 군사적 억지력과 외교, 정보, 동맹 등과 같이 서로 연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며 한 개의 도구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구 전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대북 최대 압박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외교도 마찬가지라면서 둘 다 버려선 안 될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북한의 실질적인 최대 압박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No U.S. president has imposed fines on Chinese banks for money laundering for North Korea.
클링너 연구원은 어떤 미국 대통령도 북한을 위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중국은행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은행들은 이란에 대한 자금 세탁 위반을 이유로 9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도 대북 제재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국을 겨냥한 소위 3자 제재가 중국의 제재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제재가 여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2016년과 2017년 미국이 중국 개인과 기업, 은행 등을 겨냥한 제재를 부과할 당시 중국 지도부는 북한을 계속 도울 것인지 미국의 제재 체제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결과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따라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미국이 자국민 등을 압박하는 상황에 처하면 결국 중국은 북한이 아닌 미국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 링크의 박석길 한국 지부장은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에 북한 해외 노동자 금지를 포함한 제재 조치가 북한 내부의 변화 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교류를 할수록 변화한다면서 북한을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하면 북한 체제의 최악의 성향이나 본질에 놀아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지부장은 제재가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노출될 기회를 갖는 북한 주민들을 줄이게 된다면서 외부 세계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과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고 북한 정권의 이념과 사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보좌관 출신 전문가는 이 신문에 제재의 본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이 강화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부수적 피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개혁과 개방 그리고 시장 체제를 위한 노력이 더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는 작동하지 않았고 나쁜 생각이었으며 기본적으로 게으른 외교 정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hey don't work. They're a bad idea and they're basically lazy foreign policy. North Korea cannot be seen.
적은 물론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없는 만큼 압박을 사용할 땐 유인책과 함께 사용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은 물론 북한도 서로 이익이 되는 윈윈 상황이 돼야 한다며 북한은 압박을 받는다는 이유로 외교 관계를 맺는 패배 상황을 보고 싶어하지도 그렇게 보여지고 싶어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처럼 힘이 약한 비대칭 국가 입장에선 미국과 같은 강한 나라를 상대할 때 양보하면 더 약해 보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수 국장은 따라서 미국은 적국의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줘야 하고 이는 현 상태에서 제재 완화와 원조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 일정 정도의 백신 저온 유통망을 갖추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극저온 보관 시설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경우 보관 역량이 취약해 관련 기술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5일 북한의 백신 저온 유통망 역량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분석을 담은 기고문을 공개했습니다. 나기 샤피크 전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평양사무소장과 하버드의대 박기범 교수, 이 대학 유니라이더 연구조교 등 3명의 전문가는 북한의 백신 역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북한이 일정 정도의 백신 저온 유통망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의 평가는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 등이 1980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 내 아동 백신 접종을 추정한 통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평양에 위치한 국가 백신 저온 저장고를 포함해 지방에도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온 운반 차량과 냉장 설비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가 1980년대부터 저온 유통과 보관에 필요한 장비와 운반 수단을 지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백신 저온 유통망의 핵심은 끊기지 않는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2004년 유럽연합 산하 시민보호와 인도주의 지원기구 ECHO의 자금 지원으로 50개 구역에 50개 태양열 기반 냉장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역지부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2006년 겨울에서 2007년 사이 대규모 홍역이 발생했을 당시 2007년 3월 기준 6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4월에는 10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며 북한도 효과적인 백신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역 발생 당시 통계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북한이 2500만 명 주민을 대상으로 단일 접종 주사의 경우 10일, 2회 접종의 경우 2달 안에 접종을 끝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저온 유통망 구조는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보관이 요구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등 전달체 백신의 경우 전국적으로 재배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 온도 범위 내 백신은 저온 보관과 유통설비 일부 수리나 교체 필요성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섭씨 영하 70도 이하와 영하 20도 이하의 온도가 각각 요구되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핵산 mRNA 백신의 경우 평양 등 일부 지역으로 유통 역량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나기 샤피크 전 유니세프 평양사무소장은 6일 VOA에 핵산 백신의 경우 관련 장비 도입과 함께 가장 먼저 극저온 백신 해동과 관련된 기술 전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only when it comes to Moderna and Pfizer, which is the mRNA vaccines. And this has a...
샤피크 전 소장은 만일 북한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필요한 극저온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북한의 저온 유통망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유니세프가 극저온 보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샤피크 전 소장은 또 섭씨 2도에서 8도의 냉장고에 화이자나 모더나를 30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굳이 극저온 보관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영국 등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강력히 제기해온 체코가 이번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국가 권력이 자국민에 대한 반인륜 범죄를 지휘하고 있다며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 정권을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추진된 각종 북한 인권 관련 논의와 성명 채택에 앞장서 온 체코 정부가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신변 안전에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의 탈북민 보호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에바 다비도바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중국이 관련 조약을 준수하고 북한 난민들에게 피신처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중국 정부가 최소 1,170여 명의 탈북자를 구금하고 있고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면 이들이 강제로 북송될 수 있다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우려에 대한 체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UN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송환 시 박해나 고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비도바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난민 송환은 망명자 박해가 예상되는 국가로 추방하면 안 된다는 녹루풀망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반인륜 범죄를 포함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계속 자행되고 있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난민은 구금과 강제노동, 고문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북한 정권을 인권유린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28일 VOA에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통상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직결 처형,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 대상이 된다며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냉전시대 공산권 국가로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체코는 민주화 과정을 거친 뒤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BOA에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고 다음해 7월에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제시하며 북한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체코 외교부는 VOA에 북한이 이 협약을 비준했고 이 같은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라며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국제의무 준수를 정기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는 이후에도 북한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유럽연합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다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워싱턴 주재 체코 대사관에서 미국의 인권담당 관리와 탈북민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서방 국가들과도 차별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 대사에게도 인권 문제를 직접 언급했던 체코 당국은 특히 지난해 말에는 한국에서 공포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질의했다고 공개하는 등 이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대북접근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비도바 대변인은 북한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에 대해 체코는 다자간 포럼과 북한 당국자들과의 양자회동 모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다뤄왔다며 그런 자리에서 북한의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유엔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그 밖에 국제협약에 근거한 북한의 인권 관련 약속을 강조해왔다며 북한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보편적 정리의 검토에 가장 최근 권고사항을 이해하고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체코는 지난 3월 9일 제네바에서 열린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의 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지난 2014년 10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체코 등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제기하는 데 대해 반공화국 인권 책동을 미국이 뒤에서 조정한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 배후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89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벨벳 혁명을 통해 공산 체제를 종식시키고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로 전환했으며 이후 민족 문제로 1993년 현재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됐습니다. 북한과는 1948년, 한국과는 1990년 수교했는데 특히 체코와 한국 관계는 2015년 7월 보우슬라프 소보트카 총리 방문과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훈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 샌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권수정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0년대 중반 300만 아사자가 나왔던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권수정 씨는 부모님께서 남긴 집을 팔아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도 남의 차지가 되고 1997년 중국으로 건너갔던 권수정 씨는 북송되기를 세 차례 탈북을 또 거듭했고 가난과 기근에 찌든 땅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20대 청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중국 땅을 떠날 수 있었고 태국 난민 수용소를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에서 2009년 2월 1일 날에 저기 국적으로 도착을 했어요. 네. 오는 가정에도 진짜 그때 마음 저이고 2월 1일 날에 출발을 했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딜레이된 거예요. 그 영사관 그 분들이 그때 우리가 170 몇 명이 탔는데 갑자기 비행기 다 내렸어요. 그때 그 심정 그때는 우리가 이거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거 맞는가고 막 이게 그 한국으로 간다 하고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거 아닌가고 막 그때 상황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영사관 사람들이 막 연락이 안 되고 새벽에 탔는데 그 다음날 8시 돼서 영사관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고 우리가 이게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거 맞는가고 그때 170 몇 명이란 인원들이 진짜 가슴을 서였는데
한국 정부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에서 공포에 떨었다고 수정 씨는 회고합니다. 더욱이 세 번의 북송, 마지막 탈북을 감행했던 수정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치범을 잡혀서 나갔다가 다시 탈북을 한 상태인데 나 이제 다시 가면 진짜 그러니까 저희 형제는 그렇게 막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다시 탈북 재탈북할 때 성준이 그랬거든. 네가 만약에 가다가 잡히면은 있으러 죽으러 그 이야기까지 하신 건데 그 비행기가 탔다 다시 내려서 그 기다리는 그 시간 있잖아요. 진짜 그 죽음이 그 고통 있잖아요. 갔다가 온 자만이 그 불안.
비행기가 연착되는 하루 동안 불안과 공포, 초조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
그래서 국정을 도착을 하니까 와 진짜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태극기를 보는 순간에 야 이거 한국 맞다고 이게 남조선이 맞다고 막 서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남조선 진짜 맞다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보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09년 2월 한국에 입국한 수정 씨는 지방으로 정착지가 정해졌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서울로 오게 됩니다. 중국에서 20대 시절을 보냈던 권수정 씨는 한국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는데요.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 그 이전에 중국인으로 취급받는 것이 가장 큰 정신적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들도 그렇고 되게 그런 걸 많이 해. 너 중국 사람인가 하고 북한 분들이 그런 기가 많아요. 한국에서 정착을 하면 언어를 하다나면 중국 사람인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중국 사람은 어떤 차별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한 7년을 살았는데 그런 차별이 좀 있더라고요.
탈북민들을 중국 조선족으로 오해했던 당시 한국 사회 속에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수정 씨는 북한 사람이라고 출신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현실에선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 면접하는 과정에 제가 북한 사투리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교포는 안 쓴다 하더라고요. 교포가 아니고 세터민입니다. 그러니까 세터민이 뭐예요? 아니면 탈북, 그러니까 제가 이북 사람이 탈북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북 사람도 안 쓴다 하더라고요. 왜 안 쓰는지 내가 그랬거든요. 이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그 사업, 이렇게 좀 비즈니스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있으면 손님들한테 조금 신뢰될 것 같아서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그랬거든요. 저 한번 써보시면요. 정부에서 고용지원금도 지원해 주시고요. 저 써주시는 데 대한 믿음을 제가 보답할게요. 내가 그랬거든요.
고급 일식 식당에 오는 손님을 상대하는 직원 채용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장에게 한국 정부의 탈북민 고용지원금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던 수정 씨. 직장 내 인정을 받기까지 남보다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스키다스 자체도 외우기 힘들고 일본 말이고 한데 그런 걸 다 외워야 되거든요. 솔직히 일을 하면서 그쪽에는 팁이 좀 나오고 좀 돈도 좀 월급이 센데 저 월급 남들은 230을 받을 때 그 집에서 전 130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사장님한테 제가 대신 130이라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한 3개월 됐을 때 그 사장님이 그 사모님 그때 오신 고용지원금도 저한테 3개월 있다 바로 올려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제가 진짜 손이 놓을 새가 없었어요. 이제 주방이면 주방, 서빙이면 서빙 해가지고 마지막 그 주방장도 저보고 하신 이야기가 진짜 살아남으려고 뭐 너무 그걸 한다고 자기가 안쓰럽다고 그렇게까지 한 8개월 갔어요.
외래어에 익숙한 한국인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말로 된 갖가지 식사, 반찬 이름과 씨름하는 것은 기본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자신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서울에서 얻게 된 첫 직장에서 2년 넘게 일했는데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진심을 알아봐줬던 일식집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일어나던 당시 방사능 오염으로 일본 수산물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향이 엄청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영향이 그렇게 전 제 스스로 제가 진짜 목격을 했잖아요. 와 이게 진짜 와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쉽게 그만둔 직장이었지만 수정 씨는 북한을 거쳐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너무 지배력이 많아요. 제가 중국에서 잠깐 장사를 한 적이 있는데 중국은 지방에 있는 사람이 도시로 나와도요 세금이 틀려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해도 세금은 똑같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방 사람이 서울에 올라온 다음 세금이 틀려요. 그리고 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저 미국에도 살아봤지만 이 핸드폰 하나 들고 요금 어디를 다른 주 가도 요금은 똑같잖아요. 근데 중국은 다른 내가 만약 연결해서 연결시 전화 가지고 저게 뭐 북경으로 간다면 그게 요금제가 엄청 비싸요. 받는 것도 비싸고 하는 것도 비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능력에 그러면 착취가 없어야죠.
한국에서 경험한 자본주의는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착취하는 일은 없으며 정부의 지원 외에도 고용주와의 신뢰 관계는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의 힘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권수정 씨에게 7여 년간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들은 의미 있고 유익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 권수정 씨. 친구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그녀가 이곳에서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에서 제가 좀 정신적으로 육체도 막 많이 힘들었지만은 육체보다 더 힘든 게 정신이더라고요. 대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 친구가 자꾸 오라 하고 그래서 온 거였는데 처음에는 가까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제 일생에 제가 이렇게 먼 나라를 저는 중국에는 그 어디도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중국 외에 해외 경험이 없다는 수정 씨는 2017년 미국을 방문할 당시 정신적인 피로감에 삶을 환기시킬 쉼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관해 알아보고 주간 프로 오늘은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05년 8월 10일 미국 뉴햄프셔주의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일본과의 러일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른바 포츠머스 회담이 열립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 일본군이 중국 여순에 러시아 해군기지를 기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쟁은 1905년 1월 봉천전투와 5월 해전에서 일본군이 러시아군에 승리하면서 일본이 승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1년여간 지속되자 일본과 러시아 모두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로 1905년 8월 10일 포츠머스에서 러일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강화 회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회담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전쟁 배상금과 할양제에 관해 서로 의견이 달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전비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고 그 대가로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과 남만주 지역의 독점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회담이 시작된 지 한 달 후인 9월 5일 일본과 러시아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의 내용은 일본이 조선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권리를 갖고 러시아는 일본에게 사할린 남부와 남만주 철도를 넘겨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1809년 8월 10일 에콰도르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발전된 토착 문화를 바탕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에콰도르 지역은 15세기 잉카 제국에 편입됐습니다. 1534년 스페인 군대가 잉카 제국을 정복해 식민지 시대가 시작됐으며 지배층은 스페인계 식민 통치자들로 구성됐습니다. 토착인들은 정복자들과 함께 건너온 새로운 질병의 유행으로 수가 급격히 줄었으며 스페인 영주들로부터 노예처럼 불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식민지 차별 정책에 저항해 1809년 8월 10일 독립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독립운동을 벌였고 결국 1822년 독립군이 스페인 왕국군을 무찌름으로써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해 대콜롬비아 공화국에 속하게 됐으며 1830년 에콰도르 공화국으로 독립국가가 됩니다.